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을 다시 보면은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라고 했습니다. 패하시고 라고 했는데 이제 사울 왕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셔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을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개역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정하여 보았습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이고 빌딩도 두 채나 가진 부자야.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녀. 게다가 난 삼형제 중 막내야. 이 말 하는 의미가 뭘까요? 제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막내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야? 라는 말. 내 배경과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던 여자가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배경과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그냥 네가 싫어.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사람이 싫으면 그만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뭔가 스펙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의 본질을 벗어난 생각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나 능력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기준을 성경에서 찾으려면 뭐 수없이 많겠지만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언급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구약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이 다윗의 행적을 보면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였습니다. 이 다윗이 아비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장에 나갑니다. 다윗이 간 곳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싸움을 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입니다. 이곳에 가보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은, 자, 사무엘상 17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나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며 기세 등등한 모습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압도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지. 다윗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이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말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한 말 우리가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골리앗이랄지라도 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기로 결심하는 것이지. 어린 소년이 거대한 장군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것,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횡위입니다. 그런데 왜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도저히 참고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떠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 참을 수 있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다라고 하면 그거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참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 하려면 제가 물 한 모금 마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까지 거리가 한 10리, 4km, 10리길 있는데, 뭐, 버스는 거의 타지 않고 늘 자전거로 다닙니다. 자전거로 통학하는데, 하루는 이제 아버지가 출타하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가신다라고 하기에, 저도 그러면은 버스 같이 타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같이 이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시골이기 때문에 하루에 두 번밖에 버스가 오지 않아요. 그냥 아침에 나갈 때는 그 버스 뭐 통학생들, 동네 어른들 다 그냥 그 이제 버스 한 대로 다 이제 나가죠. 그 이제 시간을 기다리면서 이제 정류장에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 목사가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들으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욕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욕하고 뭐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서 막 헐뜯는 겁니다. 아버지는 뭐 가만히 그냥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고3이었거든요. 중고등학교 종합학교라서 고3이면 그 위상이 어떨까요? 어느 정도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학생들이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런 말 듣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할까 이제 눈치 보고 있을 때에 제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그때 상황 그대로는 내가 지금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 어르신한테 좀 언성을 높여서 어르신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이건 좀 점잖한 표현이잖아요. 그때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속이 상해가지고 분노해서 내뱉은 말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위협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목사의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입을 다물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공부가 잘 될까요? 공부가 안 되죠.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아침에 있었던 그 일 때문에 분이 가라앉지도 않았지만은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어른이 아무리 그래서 내가 어른한테 무례한 것은 잘못했구나. 사과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어르신 집을 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 만나가지고 어르신 아침에는 버릇없이 무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를 했죠. 좋게 그 일이 마무리되고 그런데요. 얼마 후에 그 교회를 아주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헐뜯던 그 어르신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모욕당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같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오해를 받아도 그냥 있지 못합니다. 대신 나서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합니다. 우리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누군가가 자식을 헐뜯고 욕하면 어떠세요? 기분 좋으십니까? 안 그래요. 나는 내 자식이 속 썩여서 속상하고 막 그래도 다른 사람이 욕하고 헐뜯으면은 아주 그거 싫습니다.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내가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미워할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교회를 사랑하면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미워할까요? 아니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누군가가 욕을 하고 헐뜯는 얘기를 하면은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용납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겠나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지. 이 싸움은요 상대도 되지 않는 싸움이고 목숨을 건 싸움이 되겠지만은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증거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나의 체면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면 견딜 수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모한 결단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또한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집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할 때 날마다 숨쉬는 그 3절에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 생각해 봅니다. 이런 가사가 있었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또 해석해 봤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 봅니다. 까지 생각해 다윗은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였던 것이지,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양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심을 다윗은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담대한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같이 외쳐봅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지난날의 아픈 기억들, 힘든 기억들만 떠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힘들고 괴로웠을 때에 주님이 위로가 되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나의 믿음의 담대한 큰 믿음의 근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없어져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와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실수는 실수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군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지만은 더 큰 죄는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죄를 범한 것이죠.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이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아주 많고 가난한 사람은 어때요? 가진 것이 없죠. 가진 거라고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 그런데 하루는 부자의 어떤 이제 행인이 이제 찾아왔는데 그 행인을 이제 접대하기 위해서 부자는 자기의 것으로 하기에는 참 아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서 그 행인을 대접하였다라는 이러한 말을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행한 부자는 당장에 죽을 것이다. 그 말을 할 때에 선지자가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제 다윗은 지은 죄가 들통이 나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 부하 장군까지 죽였던 사람이 나단 선지자 한 사람 죽이는 거 그 문제겠습니까? 자기의 들통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얼마든지 지도 새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죽을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다윗 자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하였으니 자기 죄에 대하여 통회하며 고백하였으니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의인이 아닌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나의 죄는 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생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이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죄짓지 않으면서 살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순종하는 삶이 되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습관으로 행실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 그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요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저 설교는 나를 치는 설교다 해서 강팍하게 마음을 그렇게 앙심을 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요 마음밭이 좋은 성도님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이 나를 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 성도님이 마음밭이 좋은 성도님이에요. 그런 성도님의 신앙 모습을 보면은 날이 갈수록 자라가고 성숙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만 미국에 와서 이미 목이 처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기가 막혀가지고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말씀 들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신자도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녔던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사에 순종심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깨닫고 통회하며 주 앞에 눈물 흘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모습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내가 잘나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스펙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난 너가 싫어하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말씀 들을 때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